세 번째 주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들어갑니다. 이번 주제는 이 주제입니다.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잠깐 잊혀졌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맞았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위메프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생긴 지 오래됐지만 그동안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죠. 근데 직권으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나왔습니다. 위메프와 팀원이 문제가 생긴 게 작년 7월이었어요. 490일 동안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위메프의 계속 기업 가치, 기업 활동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마이너스 2,200억 원이 나왔고요. 회계법인이 계산하죠. 청산 가치가 134억 원이 나왔어요.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 회생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돼요. 내가 위메프를 사가겠다. 인수를 하지 않으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90일 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기한도 여러 차례 연장을 했어요. 5번 정도 기한을 연장하면서 인수자를 찾았고 한때는 BBQ 얘기도 나왔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인수가 안 됐고요. 490일간의 사투 끝에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투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죠? UMF의 미정산 피해자 수가 무려 10만 명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지금 집계된 게 5,800억이에요. 누군가 인수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면 되죠. 파산이 되면 위메프의 자산을 정리한 후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저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게 돼요. 근데 위메프의 총 자산이 486억이 나왔고요. 현재 부채 총계가 4,46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0원이죠. 파산이 되면은 피해자들의 채권은 뭐 종이 조가리가 되는 거죠. 0원입니다. 5,800억 아마 이상일 거예요. 이상 되는 돈들이 사실상 공중으로 분해된 상황이고요. 그럼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위메프가 배상한 게 얼마냐? 구제금액 0%입니다. 채권자를 포함해서 0%예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490일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만 뭐 지금 피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산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9월 9일날 피해자 비대위에서 회생 절차 연장을 위한 항고장을 또 냈어요. 근데 법원이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3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항고장이 각하되고 이번에 파산 선고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비대위 대표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죄 사실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우리 사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범죄 사실을 잊었어. 이건 다 잊혀져가고 결국에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0원이라는 결과만 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작년으로 되돌려서 기억을 좀 되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싱가포르 회사인 Q10이라는 곳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니다. 당시에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었죠. 2022년 9월에 팀원을 사고요. 티켓몬스터. 2023월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삽니다. 인수래요. 2024년 4월에는 위메프까지 사요.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사이에 팀원,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를 동시에 삽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단히 심각한, 특히 팀원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 대단히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뭐 쿠팡에 밀리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팀원이나 위메프나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Q10이 갑자기 싱가포르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을 왜 사냐? Q10의 창업자는 과거 G마켓 창업자였던 구영배 대표라는 분입니다. 2009년 최대주주였던 인터파크가 G마켓 지분을 이베이에 팔면서 그때 저 구대표 개인 지분도 이때 매각을 해요. 10년 경업금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Q10을 창업한 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산 거죠. 근데 팀원 인수 당시에 Q10은 이미 누적 적자가 4천억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겠다는 팀원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00억,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쪽도 돈이 없고 팔려가는 쪽도 돈이 없어요. 둘 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 둘 다. 돈이 없는데 저 거대한 티몬이나 UMF를 어떻게 사냐? 자본력 약한 Q10이 어떻게 국내 대형 이커머스사들을 인수할 수 있었냐? 일단 티몬을 살 때는 2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주식 교환을 했습니다. UMF를 살 때는 3,500억에 인수했는데 2,000억은 주식 교환이고 1,500억은 3년 뒤 지급입니다. 아직 지급이 안 왔어요. 될 리가 없죠, 지금. 2025년, 2006년 지급이니까 인터파크 커머스도 2150억 3년 뒤 지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자본으로 인수했어요. 서로 자본 잠식, 서로 엄청난 적자 상황에서 이제 무자본으로 국내 대형 이커머스 사들을 인수한 겁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해서 저걸 메워야 되는데 2024년 2월 대단히 심각한 재무 상황에도 큐텐은 미국 쇼핑몰 위시 인수를 발표합니다. 인수 금액은 1억 7,300만 달러, 당시 2,300억 정도 됐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큐텐이 위시는 어떻게, 아니 또 왜 인수를 했냐? 나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팀원 UMF 등의 자금을 이용해서 Q10을 종속시키고 팀원 UMF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Q익세프레스라는 곳에 일감을 몰아줘서 Q익세프의 기업가치를 올려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어떤 기업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곳의 손실들이 너무 큰 상황에서 저 나스닥 상장이라는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빵 터졌다고 할 수 있고요. 위시 인수 후에 불과 5개월 뒤인 2024년 7월 팀원과 UMF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중이 깨닫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팀원과 UMF를 통해서 거래하던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대금 지급이 안 됩니다. 저길로 사기로 하고 돈을 넣었던 소비자들이 물건도 안 오고 대금 환불이 안 돼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팀원 건물에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죠. 팀원은 건물을 폐쇄했고요. UMF는 오늘 내로 환불을 노력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두 기업이 나란히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당시엔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추산됐어요. 그리고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CEO를 사임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죠. 슈카월드 그때 당시 썸네일이고요. 지금 대표를 사임하면 뭐가 달라지나? 이제 문제가 된 다음에 저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위시 인수 자금 중에 일부분은 팀원 UMF 판매 대금 아니냐? 팀원 UMF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랬더니 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자금이 한 400억 있는데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위시를 인수하는데 지급했다. 팀원 UMF에 있는 돈으로 위시를 인수했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물론 본인은 끌어 쓴 돈은 한 달 내에 바로 상환을 했고 그게 판매자 정산 대금 지원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어쨌건 팀원과 UMF에 있는 돈으로 이제 위시를 인수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 현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재판 중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법률신문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갖고 와 보면 구 사장 측은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이커머스 기업이 판매자 정산 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거나 또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대금을 운용비로 써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냐? 내가 그 돈을 써도 되잖아. 반드시 보유하거나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 이제 본부장이란 사람도 쿠팡, 11건과 지마켓 모두 정산 대금만큼 현금을 갖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 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변호사를 통해서 책임, 경감을 위해서 저런 주장을 했겠죠. 한마디로 판매자 정산 대금이 우리가 고객들이 넣은 돈이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으니까 물건을 팔기로 한 사람에 가야 되는데 가운데 있던 플랫폼이 그 돈을 잠깐 들고 있다가 이걸 썼다는 거죠. 쓰는 게 문제가 사기 횡령 배임이 아니냐라고 재판을 하는데 쓰지 말라는 규정이나 그게 없지 않냐? 라고 항변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조금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입금한 금액을 이커머스 기업으로 우리가 돈을 넣죠. 그럼 이커머스 기업이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을 주겠죠. 물론 중간에 결제사가 끼죠. 신용카드사, PC사가 끼는데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어디 있는 거죠. 다 끼는데 이커머스 기업에 입금된 이 자금을 그 기업이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냐. 또는 여기 들어온 돈으로 뭔가를 인수하거나 인수가 주식 산 거잖아요. 주식 지른 거죠. 질러도 되냐. 1번 만약에 판매자에게 지급이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뭐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있고 PG사도 있습니다. 이커머스사도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까지 물을 수 있냐 뭐 이런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기업이 판매자 정산 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거 그거죠. 그 주식 산 거잖아요. 벌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다. 이거 물론 판매자라는 사람을 어떤 사업체, 기업으로 보면은 뭐 2차, 3차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비슷하게 했지만 약간 다르죠. 자기 상품을 이커머스 기업을 통해서 파는 거고 거기 정산 대금이 들어왔으면 중간에 껴있는 기업이 그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법률을 떠나서. 판매자를 뭐 사업자로 보면 약간 다르지만 판매자도 일종의 고객인데 이커머스 기업은 양쪽 다 고객이잖아요. 고객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일입니다. 질러서 먹으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건 거잖아 이건. 좀 막말을 하자면 주식 찌르면 주식 질러. 주식 질러 성공하면 내 거고 잃으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세게 한번 질러볼게. 뭐 이런 거니까. 판매자도 고객으로 봤을 때 고객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금융연구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레포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레포트인데 내용은 이래요. 글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의 미정산 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고객이 사겠다고 돈을 넣고 그 돈을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가운데 껴있는 기업이 안전한 곳에 이체한다든지 신탁한다든지 지급 보증보험을 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와서 실제로 변호사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지 않냐.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경영활동을 했는데 망했다는 거죠. 경영활동을 했는데 망했다. 이거 비슷한 사건이 아주 예전에 어떤 유명한 펀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펀드. 근데 그 펀드는 감옥에 다 갔죠. 왜냐하면은 그게 국채나 회사채를 사는 펀드였는데 돈을 넣었더니 그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저 먼하면 삼국에 있는 뭐 미국 어디에 잘 듣지도 못한 그런 데 투자를 했죠. 그러다가 혼랑 잃었다고 돼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뭐 다 모른 상태에서 아이코 우리가 다 잃었네요 라고 얘기했다가 전부 감옥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기업이 그 돈을 쓰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해외 사례를 보면 EU 국가들은 이 수취자금을 자신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거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다 합니다. 금융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사의 자금과 이게 풀업입니다. 풀업. 제가 했던 풀업 트레이딩 할 때 자사의 자금, 풀업의 자금과 고객의 자금을 당연히 분리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 건드리면 바로 감옥이에요. 바로 감옥. 물론 판매자라는 사람을 고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 3차 밴드로 볼 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커머스 기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고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섞어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다가 누가 예치를 해요? 은행이 그 돈으로 지를 수 있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지금까지 대부분 얘기했는데 판매자 보호 개념이 없다. 전자상거래 참가자의 한 축인 판매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없다. 왼쪽이 구매자, 오른쪽이 판매자라고 치면 판매자도 고객인데 보호 개념이 없다는 거죠. 물론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로 치면 이게 어음이 되는 겁니다. 어음 꽉 낸 건데 어음하고 상황이 다르죠. 전자상거래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를 연결하는 양면 시장인데 소비자 보호 규정은 있어요. 꽤 돼요, 그래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구매자. 우리가 살려고 돈을 내는 사람. 뭐, 신용카드나 뭐, PG사도 있고,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는데, 판매자는 없습니다. 판매자는 엄받았다 띵기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만 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럼 판매자는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 그래서 영세 판매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양면적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판매자 보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또 많은 특징이 금융과 상거래가 내부 겸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자, 금산분리수가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상당수가 PG에 해당하는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을 하죠. 물론 대부분 독립해서 만들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겠죠. 전자상거래 부실이 전자금융업으로 전이되는 경우 여기서 꽝 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 규제가 부재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선불충전금과 상품권으로 들어온 돈을 또 마음대로 써. 그랬다 꽝 나면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게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왕창 발행해서 할인 발행을 해서 그 돈 들고 튀었던 시대의 사건이죠. 이게 은행 등 외부 기관의 안전자산으로 예치 신탁을 해야 되냐. 선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등에 대해서. 아니면 기업이 마음대로 쓰게 해도 되냐. 2021년 머지포인트가 한 건 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2024년에 상품권 발행자의 상당수가 선불업자로 제도권으로 편입됩니다. 여기에 편입되면은 보증보험을 들든지 뭐 예치신탁을 하게 되게 되는데 머지포인트한테 기억나시죠? 폰지사기였던 머지포인트.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팔았어요. 대박났죠? 20%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팝니다. 뭐 몇천억이 팔렸어요. 근데 결국에 이게 폰지사기였죠. 들어온 돈으로 맞고 들어온 돈으로 맞고 마지막에 빵 터졌는데 구매자의 피해액이 750억, 제휴사 피해액이 250억, 거의 1000억 넘는 피해가 결국에 발생했죠. 그리고 이 머지 포인트 지금 어떻게 됐냐? 가석방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좀 가석방이 돼서 이것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굉장히 열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징역 4년, 징역 8년을 받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소비자들은 환불조차 제대로 못 받았는데 대국민 사기범은 금방 풀려났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팀원 IMF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고객입니다. 고객.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고객이지. 여기를 어음처럼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어음하는 거는 뭐 기업이 뭐 몇 개, 몇십 개 뭐 잘해야 100개인데 여기 입점업체는 몇만 곳이잖아요. 몇만 곳, 몇천 곳. 이거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 관련된 관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잘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UMF는 파산했지만 팀원은 인수됐습니다. 신성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팀원을 인수했어요. 116억 원을 넣었고요. 추가 65억을 넣어서 임금과 퇴직금을 사용하고 오아시스 쪽에서 전액 현금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오아시스는 팀원의 500억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팀원도 이제 새벽 배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아직 제대로 문을 연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에 이 사태의 타격이 컸기 때문에 카드사가 합류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장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TBF 사태로 신뢰를 잃었다. 판매자 모집은 어떻게 했지만 아직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UMF의 파산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거기에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물건 값만 다 전액 손실 0%입니다. 0%. 복구율 0%의 이제 전액 손실로 이 노래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구매자도 있었고 판매자도 있었고 전부가 이제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피해자들은 이제 정부 쪽이 이제 손해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UMF의 파산을 좀 연기하든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구율 0%로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건이 더 있죠. 2015년 3월 우리의 기억에 있었던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UMF는 파산을 했지만 홈플러스는 파산을 하면 UMF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2025년 3월 올해 초에 홈플러스가 초유의 선제적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아직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하겠다. 홈플러스는 매출이 7조 원에 직고용된 직원 수만 2만 명입니다. 대기업의 대기업. 직원 수가 1만 9,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그럼 이 선제적 기업 회생 신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주인을 찾으면 됩니다. 인수를 하겠다는 주인. 지금 10월까지 특정 후보자와 조건부 인수계약, 한마디로 특정 후보자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걸 살 사람 있습니까? 하고 우리나라 전역을 찾아다녔는데 기한 내 찾는 거 실패했습니다. 인수 후보자가 안 나타났어요. M&A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냅니다. 특정 후보자가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사세요! 라고 경쟁 입찰 공고를 낸 거예요. 10월 31일이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물론 워낙 등치가 크니까 아무나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저거 인수할 후보자가 안 나와서 뭐 청산되거나 파산되면 안 되니까 농협아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러다 홈플러스 인수 없으면 안 되는데 뭐 홈플러스를 통해서 뭐 좀 농협 물건도 팔고 어떻게 안 되겠니? 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님이 예, 이름이 좀 유명하신 분이네요. 강호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협유통과 하나로 유통이 연간 400억씩, 800억씩 적자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원 200명을 구조조정할 정도로 어려워요. 농협유통도 이렇게 어려운데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린 인수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인수자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수자가 없으면 진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하는데요. 농협은 끝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놀랍게도 3시가 땡치니까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오! 인수 의사 삼성? SK? 현대? 뭐 어디야? 한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 인포텍과 부동산 임대 개발업체 스노우마드가 이제 LOI를 제출한 건데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거죠. 홈플러스는 청산 가치가 3조 7천억입니다. 하레스 인포텍의 지난해 매출이 3억, 영업 손실이 33억, 스노우마드가 매출액이 116억, 단기 순손실이 73억. 그래서 아니 뒤에 누가 있으면 되죠.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기 싫은 사람들은 앞에 다른 기업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뭐 무함마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만수르 형님 있을 일론 머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뒤에는 어 모르는 일이야. 실제로 하렉스 인포텍이 미국 자자 간부 자로부터 2조 8천억을 조달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대단히 큰 간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이 노래가 끝나지 않았어요. 21일까지 예비 실사입니다. 그래서 예비 실사를 하고 인수 의지가 있는 경우 26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요. 인수 희망자가 등장한 덕분에 법원이 회생 기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줬어요. 수명 연장한 겁니다. 수명 연장. 21일까지 예비 실사, 26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 과연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정말 큰 간부 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뭐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좀 기원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앞으로 한 달 안에 홈플러스의 운명도 결정될 예정이죠. 12월 29일이라고 하니까. 홈플러스 실질적인 운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관리 중이다 보니까 매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금 관리에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적절한 인수 희망자를 찾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1번,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파산이죠, 파산. 청산할 수 있어요. 그 위메프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산을 팔고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갖고 남은 돈은 주주들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남을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근로자들이 2만 명이 넘고 연관된 산업 근로자들이 10만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홈플러스가 진짜로 청산을 하게 되면은 대단한 파장이 있겠죠. 그리고 2번,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내서 법원이 통과시켜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해볼게요! 라고 해서 법원이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해볼 기회는 안 되겠죠. 이 회생 계획안을 통과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니면 3번은 다시 한번 공개 입찰 같은 걸 내는 겁니다. M&A를 다시 추진하는 이런 상황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주인을 새로 찾던가 자체적으로 회생을 하던가 아니면 청산되던가 지금 3개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는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기업입니다. 홈플러스의 자산이 6조 8천억이고 부채가 2조 9천억, 청산 가치가 4조예요. 계속 운영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아요. 계속 운영했을 때는 2조 5천억이래. 그럼 사실 청산해서 나눠서 팔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주주들 나눠주면 됩니다. 청산하면. 근데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근로자 수가 2만 명이고요. 연관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10만 명입니다. 그 등치가 워낙 크니까 쪼개서 팔았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쪼개서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또 막상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체 회생하면 안 되냐? 자체 회생을 하려면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청산 가치가 더 높아? 그럼 주주나 채권자들 입장에서 청산해요? 이게 법원에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높아야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됩니다. 그럼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가 높이려면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경쟁력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기업 가치를 높이던가. 어렵죠, 근데 이건.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누가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 가장 쉬운 건 뭐냐? 청산가치를 낮추면 됩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면 회생할 수 있어요. 청산가치를 낮춘다는 말이 뭐예요? 청산가치를 낮추면 기업 운영 가치가 더 높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 운영이 낫겠네! 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청산가치를 낮추려면 당연히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갖고 있는 걸 팔아야죠. 덩치를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어딜 팔고 사람을 자르고 이제 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덩치를 줄인다는 말과 똑같다 보니까 저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현재 무려 5번이나 회생계약안 제출을 연기하고 12월 29일입니다. 저때까지 뭐 결정적인 상황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든 가장 좋은 건 인수자를 찾는 건데 새로운 인수자 어렵죠. 홈플러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대단히 등치도 크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농협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농협 입장에서는 저거 잘못 인수했다가 그 손실이 감당이 안 되면 진짜 도미노가 될 수도 있죠. 완전히 손사래를 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자가 이제 잘 등장을 해서 홈플러스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